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8일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시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선상연설을 통해 뛰어난 신형 장비를 갖춘 가가함이 연내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동맹국들을 지켜줄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는 아시아 일대에서 다양한 임무에서 미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해 자위대와 미 해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 장병과 일본 해상자위대 병력 50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하는 장병 경련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일 동맹은 전례 없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위함에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보수할 것이라며 가감이 앞으로 지역의 공공재로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 구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은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며 지역을 위협으로부터 방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감 방문 행사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3박 4일간의 방위를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사회의 인권 유린이 만연하며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28일 서울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배급 체계가 무너진 지난 20년간 자본주의식 장마당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불투명하고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당국자들이 체포와 구금, 고문 위협을 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일 생계를 꾸려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이 당간부에게 주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같은 갈취와 부패, 억압이 악순환되고 있으며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증언한 한 탈북자는 돈만 있으면 심지어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타이완 공군이 28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공군 소속 F-16과 미라기 전투기 등은 이날 새벽 고속도로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침공으로 공군 기지가 파괴된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를 이용해 반격에 나서는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이날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은 군복 차림으로 훈련을 참가했습니다. 또 차잉원 총통은 중국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큰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타이완과의 통일을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중동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28일 쿠슈너 선임 고문이 제이슨 그린블랫 백악관 중동 특사등과 함께 모로코와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중동 평화 계획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평화계획 중 경제 부분을 6월 말 바레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다며 미국이 마련한 중동 평화 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레인에 열리는 국제회의에 불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의장국을 맡은 데 반발해 유엔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표는 28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순회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대표가 회의 진행에 나서자 마두로 정부의 대표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UN이 지적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PRK is violating people's
유엔 식량기구의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호소에도 국제사회 반응이 냉랭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원 분배 투명성이 확보될 때 더 많은 공여국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UN이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 배급 제도가 붕괴된 뒤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금품 갈취 등 인권 침해 직면에 있고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 등도 뇌물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28일 북한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PRK is violating people's rights.
다니엘 콜린지 유엔 인권관은 이날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214명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의 대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 국가 배급체계의 붕괴와 뒤이은 처참한 기근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3%가 넘는 1,090만 명가량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1,000만 명가량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며 인구의 16%가 기본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질병의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여전하고 북동지역 주민들은 지리와 지형, 기후조건 때문에 식량 불안정에 더욱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국가 배급 체계가 붕괴된 후 전국에 걸쳐 소규모 장마당이 출현해 그 공백을 메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식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시장이 약 400여 개, 상인 수가 60만 명가량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을 탈출해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주찬양 씨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을 통해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조선 노동당의 길에서는 못 살아도 장마당의 길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하며 장사를 목숨 걸고 했고 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컬린지 인권과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장마당 활동이 안전하고 확실한 환경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대신에 법률적으로 애매한 회색지대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장마당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와 기소, 수감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가공무원이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내외 여행과 국외 일자리 찾기, 국외 연락, 국외 물건 반입, 국내 상행위 등 주민들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리려 취하는 행위가 사실상 모두 범죄화되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갈취 대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결국 북한 전체의 부패가 만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자 안전원들도 군인들도 나라 전체가 자기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패 현상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장은 보위부 지도원들과 안전원들은 항상 주민들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색출해 돈을 갈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 자유권 등도 공무원과 브로커에게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제도를 벗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며 이 때문에 생계를 꾸려 나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금전적 부담까지 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선 국내외 이동으로 또다시 체포와 처벌 위험에 노출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이동을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들만 자국을 떠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강제 결혼이나 성매매 산업 등으로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에서는 구금되거나 처벌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뇌물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되고 구금 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뇌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 주민들이 국가 배급 제도에 기대지 않고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리려고 노력할 때 국가가 법적, 정책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이를 용이하게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t also recommends legislative changes so that people cannot be prosecuted for engaging in legitimate market activity in pursuit of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합법적인 시장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컬린지 인권관은 북한 당국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이 긴급 대북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랭합니다. 식량 지원은 목표액의 2.4%, 영양 지원은 23% 등으로 전체 인도적 지원이 목표액의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더 많은 공여국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지금까지 받은 모금액이 목표액의 10.3%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계획한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모금한 금액은 1,238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4개 지원 분야 가운데 식량 안보 모금액은 70만 달러로 목표액 2,850만 달러의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영양 지원은 목표액 5,050만 달러 가운데 23.2%인 1,17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보건과 식수위생 분야는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영양 지원에 598만 달러, 러시아가 영양 지원으로 400만 달러, 스웨덴이 영양과 식량 안보에 각각 107만 달러와 49만 달러 등 157만 달러, 캐나다가 56만 9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포함해 모두 6개 나라만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동참한 겁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은 앞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의 부족분 136만 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이 지난 3월 초에 식량 지원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지 석 달이 돼가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렇게 냉랭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도 최근 VOA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에 우려한다면서도 지원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국가의 소중한 재원을 민생이 아니라 군사 등 다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울러 비핵화에 미온적인 북한 정권이 최근에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지원 명분에 스스로 흠집을 낸 것도 이유지만 핵심 걸림돌은 식량 지원 분배의 투명성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입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s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인도주의 단체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투명성 확보 조건을 위해서 북한 정부와 협상해야 하고 지원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 과정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때 국제사회도 지원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 선임 전문위원을 지낸 키슬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도 잠재적 공여국들은 충분한 분배 감시가 준비됐다고 자신할 때 지원에 대한 의지를 더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 국장은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긴급 식량 지원에 대한 10가지 질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래 식량 지원이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분배 감시를 북한 당국에 요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어 방문할 가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지, 북한인이 아닌 한국어 구사 요원이 분배와 감시 과정에 투입되는지, WFP가 이용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북한의 군과 인구 규모는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평양과 지방에 대한 식량 분배 비율, 북한 장마당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 요청 여부, 장마당 동향과 가격을 반영한 기록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제임스 벨그레이브 WF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대변인은 이달 초 VOA에 북한의 식량 평가는 37개 군의 179개 가구를 방문하고 다양한 관계자와의 면담 등 전례 없는 북한의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여전히 일부 지역에 유엔 인도적 기구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규제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미사일을 쏴도 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북한 등 적국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27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그의 정적을 욕보이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맹을 위협하며 미국 시민을 살해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도 아첨하는 독재자들에게 스스로 쉬운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터스 의원은 미시간주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군사위 소속인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 의원도 26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미사일은 위협이라면서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대통령 마음은 알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불안감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킬징어 하원 의원도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현충일을 맞이하는 주말에 독재자를 칭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일반 산업 분야는 물론 북한의 경제 발전 정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슬그머니 사라지는가 하면 강원도 원산의 갈마스 관광지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었던 이 계획이 등장한 것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2년 만에 채택한 경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북한의 핵심 경제 정책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 계획을 빠짐없이 언급했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경제계획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북한 공식 매체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47분가량 시정연설을 했는데 5개년 계획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라 진행 상황이 보고되고 토론이 있었지만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로 5개년 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이 슬그머니 간판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years into it with the sanctions, I'm pretty sure he realized there's no way they're going to.
차질이 생긴 것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갈마 관광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 관광지구를 빨리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그동안 4번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공사를 2019년 노동당 창건기념일, 즉 10월 10일까지 마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갈마 관광지구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공사 완공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췄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 무엇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외화 부족으로 외국에서 내장재를 사올 수 없어 완공을 늦추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산 그 갈마 저 관광지 건설뿐만 아니고 백두산의 그 삼지연 건설도 마찬가지죠. 둘 다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동력 가지고 벽돌은 쌓아올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장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든지 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이렇듯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 여기저기에서 차질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감소해 돈줄이 끊긴 겁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7%나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분야별로 보면 광업 분야 상황이 심각합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0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탄 수출로 먹고 살던 노동당 간부와 군부, 돈주, 광부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을 해상환적 또는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밀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출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화물선 YZ-ONS-TO는 남포항에서 300만 달러 상당의 석탄 2만 6천 톤을 싣고 밀수출하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미국에 압류됐습니다. 대북 제재와 외화 부족으로 중국에서 원자재와 부품 수입이 잘 안 되면서 공장과 기업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제철소인 김책 제철소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중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로 인해 코크스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제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공장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량 줄어들면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도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주들은 그동안 중국과의 의료 인가공과 광물 수출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나온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노동당 간부와 정부 관료, 군 장성 등 엘리트 계층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간급 당 간부가 그런 대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달러 가량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장 월급은 1달러가 안 됩니다. 따라서 당 간부들은 평소 돈주나 장마당 상인으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돈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자연 간부들도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관료들에게 그 뇌물을 괴인다고 그러죠. 맞으면 뭐 괴야 뭐 된다. 뭐 물건을 돈을 괴던지 무슨 뭐 담배를 뇌물로 주던지 뭐 이런 얘기인데 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마당도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뇌물을 강제로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뇌물 현상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차 역에 있는 사람은 기차표 가지고 하고 학교 입학하는 문제를 하고 그거 가지고 뇌물을 먹고 전부 뇌물 세상이지요, 북쪽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 사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북한 현지에서 식량 실태를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40%에 해당되는 1천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은 300g으로 목표치인 550g에 못 미친다며 이는 전년도보다 22%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올해 힘든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월에서 9월 기간이 춘군기인데 봄에 비가 적게 내려 보리와 감자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아시아 프레스 오사카 지사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최근 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문배, 그 문배를 다 소비를 해버리고 먹을 알이 없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북한에서는 전량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전량 세대가 매년 매년 생기는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한 6월 말 7월부터 생길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은 4월 초부터 그 발생하면서 농장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당황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많은 그 지역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점점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장과 기업소는 돌지 않는 데다 에너지난과 외환난 그리고 식량난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교착 국면의 주요 변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해 기존의 대미, 대남 강경 자세를 유지하며 버티기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경우 대북 제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미흡하고 내부 경제난이 심해질 경우 적당한 기회를 봐서 한국과는 4차 정상회담을 그리고 미국과는 3차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비핵화에 발맞춰 제재를 풀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화물선 몰수에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선박 압류에 선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상 제재 전문가 닐 와츠 씨가 밝혔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석탄 운송과 환적 금지만 어긴 게 아니라 선원들 국적까지 위조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식 창구인 대북 제재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와츠 씨를 박승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돌려받기 위해 전방위 외교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이 선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What this vessel, the seizure of this vessel does is it sets a precedent in terms of future action involving North Korean vessels.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는 향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선박들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만약 이번에 미국의 조처에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배를 몰수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선박 몰수와 관련해서 미국뿐 아니라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원래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가 처음 압류했는데 당시 북한은 유엔을 통해 배를 돌려받으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아마도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맺은 합의를 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하셨죠. 북한에게 선박 몰수가 그렇게 민감한 문제인가요?
Shipping is the lifeblood of North Korea because the infrastructure on land is so poor.
육로 운송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해상 운송은 지금 북한의 생명줄입니다. 국내에서 물자를 운송할 때도 배편을 사용할 정도죠. 문제는 거듭된 대북 제재로 북한이 더 이상 선박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항상 중고 선박을 선호했는데 그조차 사들일 수 없습니다. 한 척만 잃어도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손실이 크겠죠.
북한은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시나요?
I can think of at least five off the top of my head. Namely, it's carrying out prohibited transfers of coal. It's carrying. It was intended.
아닙니다. 해당 화물선이 저지른 제재 위반 행위는 즉석에서 최소 다섯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 금지 품목인 북한 석탄을 실어 날랐습니다. 둘째, 선박 간 환적을 실행할 목적이었습니다. 셋째, 과거 중장비를 북한으로 밀반입했습니다. 넷째,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고 승조원들 정보까지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속이려 했습니다. 북한 국적 승조원을 고용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이 지정한 결의안에 금지된 행위를 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오히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resolutions are actually quite clear that if a member state finds a
결의안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자산이나 선박이 결의안을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할 경우 유엔 회원국은 해당 선박을 나포 및 압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몰수 조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결의안을 위반한 거래 행위에 자국 대사관과 외교관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장은 정치적 엄포일 뿐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자국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7 heading committee is the normal route for recourse involving vessels that are seized or impounded. That
그렇습니다. 제재에 의한 압류와 몰수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북제재위원회가 공식 창구입니다. 북한은 그 루트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듯합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대북제재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므로 이 문제를 유엔 사무총장급으로 격상시켜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직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I find it very interesting because they have completely ignored the existence of the panel of experts and the sanctions committee.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5년 동안 북한은 대북제재위원회와 패널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보 요청 공문을 보냈고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인편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북한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기 전 북한 측 변론을 듣기 위해 여러 번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 역시 북한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they're clutching at straws and this is probably the one of the few grounds which they feel they are entitled to
북한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겁니다. 아마 북한은 정말로 자기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명백한 결의안 위반입니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위협을 가했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Countries don't want to seize or impound vessels because they become a burden on a country that has to keep the vessel somewhere. You don't want to disrupt the normal operations of a port.
사실 대부분 국가는 외국 선박 압류나 몰수를 꺼립니다. 항구에 정박시켜 놓으면 정상적인 항만 상업 활동을 방해하죠. 또 타국 자산을 압류 또는 몰수하면 그 당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선박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2014년 멕시코에 몰수된 북한 무드봉호의 경우를 참조해 볼 만합니다. 무드봉호는 불법 화물을 싣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몰수 조처됐습니다. 멕시코는 무드봉호가 몰수돼 있는 동안 북한이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무드봉호 유지 비용이 계속 부담이 되자 고철값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5년간 해상 전문가로 활동해온 남아공 출신의 닐 와츠 씨로부터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박승혁 기자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사라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라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사라 최 씨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만두를 빚어 교회에 가져갈 계획인데요.
제가 오늘 한 아침에 50개를 이제 좀 내가 그냥 교회 신세 만지고 너무 이렇게 받기만 하니까 나 막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 예전부터 원래 한 번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에 마침 이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도움을 주는 한인교회에 어떻게든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사라 씨가 오늘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아, 이게 어머니 만드신 만두예요?
네, 남겨놨어요.
오, 전문가의 솜씨. 오, 이게 왕만두구나.
네. 근데 이제
이 평양식인가요?
야구공만한 크기의 왕만두를 빚은 북한 아줌마.
우선 사와야 되고 다 씻어서 썰어야 되고 또 이걸 반죽을 해서 발효시켜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반죽을 해서 또 한 40분을 발효시키고 또 빵을 뜯어서 또 한 20분, 30분 랩을 씌워서 발효시키고 또 그걸 밀대로 밀어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 뭐 들어? 김치, 일단 김치.
네, 일단 저 주인공은 김치고, 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돼지고기 익혀서?
네. 네, 살짝 삶아서 그거. 그 다음에 양파, 대파, 마늘.
두부도 들어가고.
네, 두부. 부추도 들어가고.
부추.
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또 뭐 양배추도 이렇게 절여서 열 수도 있고.
공장에서 찍은 듯한 같은 크기와 모양의 왕만두. 얼핏 모양만 봐도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솜씨인데요. 사라 씨는 큼지막한 왕만두를 그릇에 담아 취재진에게 권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만두를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뜨겁네. 북한식은 아닌데 북한 여성의 중국식 만두인 거죠?
짬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모양은 중국식이고
그다음에 북한 만두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북한
생겼어요?
북한 만두는 이렇게.
아, 반달 모양으로?
네, 반달 모양.
이거는 그런, 왕만두네요?
네, 그거는 왕만두식.
동그란 게?
네.
이거는 어떤?
이건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나무 잎사귀도 중국식인 거예요?
네, 한국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식으로 제가 했고
맛있네요.
맛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데.
그래요. 나는 하던 중에서 오늘 게 제일 맛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전번에 제가 한번 했는데 맛이
무슨 전혀 잡내도 안 나고.
네, 제가 그런 냄새를 싫어해요.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네.
이 만두 피가 두꺼우면 별 맛이 없을
맛이 없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간도 딱 맞고. 와.
사람들이 이렇게 피가 맛.
중국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만두를 미국에서 종종 만들고 있는데요. 정혁이는 대파가 들어가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두를 만들 때마다 주변의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입에는 김치 맛과 고기 맛이 잘 좋아.
잘 어울리는 사람마다 잘 고기 좋아하면은 아무래도 괜찮은데. 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북한식, 중국식,
짬뽕이에요. 짬뽕. 한국 뭐식
왕만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9년 가까이 중국에서 살면서 식당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을 살려 미국에서 도움을 주는 한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왕만두를 빚는 탈북난민 사라 최 씨. 주변에선 이 기술을 살려 장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지만 사라 씨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올해로 4년째인 사라 씨는 여느 탈북 난민들보다 구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시집에 밀리라고 너무 그 안이 추워서 스시집이니까 이제 그 생선을 많이 그래야 되니까 제가 그 게맛살 뭐 이런 거 땅땅 온 것들을 그 비닐랩을 그 벗겨야 되겠는데 이제 손이 지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두 시간쯤은 정말 힘든 걸 참고 이채 벌리고
처음 찾아간 곳은 미국 식당이었지만 영어를 못해 면접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인이 운영하는 일본식 초밥집 스시 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15분 걸어가면 거리가 딱 좋았고 그다음에 풀타임이고
풀타임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주인이 가게 사장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그 일이
한국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김밥 그 스시를 마는데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그게 단단하게
보통 처음 일을 시작하면 훈련이 필요한데 사라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손님들을 위한 접시에 올려놔도 될 만큼 충분한 실력을 보여줬고 한인 사장도 매우 흡족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 씨는 3일 만에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은 직업훈련소.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마련된 기관이었습니다. 사라 씨는 이곳에서 중고 의류를 분류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2주 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라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람 서서 그런데도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20분 일하고는 추워서 밖에 나가서 햇빛에 조금 한 5분 쪼이다가 빛 쪼이다가 이제 들어올 때면 걱정돼요. 어떻게 또 비칠까 하면 그러다가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토하고 미숙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견디지를 못하겠네요.
아, 한번 그렇게 아프면
네, 그 바람이 이제 바람이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그 바람이 들어오면은 한 20분, 30분, 40분까지는 진짜 참을 수 있어요. 점점 바쁘지만 이제 최고 40분까지 제가 시간을 축적해 봤는데 40분 이상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이 되어오면은 벌써 그 힘든 걸 참아야 되니까 미숙없고 토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땀이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 추운데도 안에서는 땀이 나와요. 그 땀이 나오니까 이제 그 땅구멍으로 바람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막 진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오한이 나고 떨리고
네, 떨리면서 한쪽으로는 열이 나면서 막 몸이 막 시리면서도 땀이 나오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40대 여성이 40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밖에 나가 햇볕을 쬐이고 더 힘든 건 아무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서는 며칠 버티셨어요?
일주일인지 두 주일인지 버텨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라고는 또 더 이상 못 비치겠으니까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집으로 올 때면 걸음도 안 되고 막 울음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막 토할 것 같고 막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쓰러져도 떠나지 말 거다. 죽는가 보자 이제.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오더니 네 얼굴 위에 새빨간 나고 열이 난대요. 그 와서 얼굴 이렇게 짚어보더니
당시 병원에서도 원인과 해결책을 주지 못했고 미국의 모든 건물에서 여름만 되면 쌩쌩 나오는 찬바람은 사라 씨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기왓장으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혔던 일, 정혁이를 낳고 한 달도 채 안 돼 아기를 업은 채로 두만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중국에서 중풍에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게 살짝 제가 풍이 왔어요. 살짝 풍이 반신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안면신경마비해서 이게 다 삐뚤어서 완전히 눈도 못 감았어요.
또 태국으로 이동하면서 강에 빠지는 위기를 경험하는 등 모든 상황들은 만두를 오래 빚을 만한 노동도 허락하지 않는 건강 상태로 만들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라 씨는 지난해부터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역 정부와 단체 그리고 한인교회의 도움이 큰 힘이 돼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사라 최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 26도,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과 강계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기온 27도,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옹기 선봉, 성진 김책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겠고 나머지 지역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는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29도, 계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21도, 원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7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겠고 서해는 맑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8일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감을 시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상연설을 통해 뛰어난 신형 장비를 갖춘 가감이 영내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동맹국들을 지켜줄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는 아시아 일대에서 다양한 임무에서 미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해 자위대와 미 해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 장병과 일본 해상자위대 병력 50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하는 격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일 동맹은 전례 없이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위함에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보수할 것이라며 가감이 앞으로 지역 공공재로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 구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은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며 지역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감 방문 행사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3박 4일간의 방위를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사회의 인권 유린이 만연하며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8일 서울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배급 체계가 무너진 지난 20년간 자본주의식 장마당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불투명하고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당국자들이 체포와 구금, 고문 위협을 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일 생계를 꾸려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당 간부들에게 주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갈취와 부패 억압이 악순환되고 있으며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한 탈북자는 돈만 있으면 심지어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공군이 28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공군 소속 F-16과 미라기 전투기 등은 이날 새벽 고속도로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침공으로 공군기지가 파괴된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를 이용해 반격에 나서는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은 군복 차림으로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또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큰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타이완과의 통일을 언급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중동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28일 쿠시너 선임고문이 제이슨 그린블랙 백악관 중동 특사 등과 함께 모로코와 요르단, 이스라엘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중동 평화계획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평화계획 중 경제 부분을 6월 말 바레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다며 미국이 마련한 중동 평화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레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불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의장국을 맡은 데 반발해 유엔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